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랑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던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랑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꿀을 함께 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명이며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주 전에 신종철 전도사님께서 요나서 1장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나서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번에는 제가 2장과 3장을 거쳐서 4장 그 결론부 마무리까지 짓는 그 설교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지서라고 하면요, 선지서 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통 선지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특하게도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요나라는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대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다섯 단어로만 채워진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곧장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요, 자신의 한계나 혹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겪게 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는 좀 못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잠깐 거절도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결국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순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똑같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불순종은 다른 선지자들의 불순종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저 못합니다였다면 요나는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형태의 불순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설교는 4주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들에게 악독이 가득 찼다,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요나는 동편, 니느웨가 있는 동편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쪽인 서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뭐 좋은 의도가 있었나, 그곳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대놓고 거부해서 그 다시스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갔는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으로 분단되죠. 그 중에 이제 요나의 국가는 이쪽 위쪽 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직 세상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힘을 얻어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죄를 계속 범할 경우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요나도 알았기 때문에 최후의 이 아수르라는 국가가 북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니느웨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항구 도시 욥바에 이르렀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딱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순탄치 않았죠. 가는 배에서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왜 폭풍을 만났을까 하면서 제비를 뽑아 그 뜻을 구해보니 원인이 요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바다로 던져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죠. 그때에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1차적인 행복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기도로 2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나가 조금 회개했는가 싶은데 3장과 4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조금 우리는 또 물음표, 의아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죠. 다행히 이번에는 곧장 요나가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그때에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에서 아주 독특하고 조금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만 보면 크게 이상한 것을 잘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요. 이 4장 4절 앞에 보면요. 4장 3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그 독자들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괜히 주는 게 아니죠. 니느웨가 그만큼 큰 성읍이다. 3일만큼 다녀야지 그곳을 두루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던 기간은 얼마라고요? 하루입니다. 하루. 그 말은 뭘까요? 요나가 구석구석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대충 하루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고 그렇게 안 하니까 폭풍 바다 가운데 떨어뜨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데 대충 3일길 가야 하는데 3분의 1 정도만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친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봐도 참 이상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얘들아, 니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범죄를 행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니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보통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는요. 40일 뒤에 니느웨 망한다 였습니다. 정확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끝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고가 아니죠. 너희 40일 뒤에 죽을 거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심판을 누가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고요.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망하고 죽을 거야 선언하고 그치는 거죠. 이 구절을 봤을 때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듣지 않고 망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러한 바람과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요나의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은 세 가지의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적인 반응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실시를 하는데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부르짖고 이제 더 이상 강포를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왕족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나이와 성별을 분문하고 모두 다 회개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금식하고 배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대 아수르 문화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는 빌 때 뭔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들의 종교 생활의 모습은요, 짐승과 술을 그 신에게 바치고 비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짓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배옷을 입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바로 명확하게 그 히브리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알았고 그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폭풍 가운데 선원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2장에서는 바다 가운데 요나가 구원을 받았고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요나서가 여기서 끝났다면, 요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참 아름답고 모두가 구원받고 행복한 이야기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4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장이 이르게 되면요, 요나는 자신이 선포했던 대로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읍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니느웨 주변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1절에서 요나는요,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재앙도 거두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고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선지자라고 하면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죄인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기뻐해야겠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니느웨라는 사실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렇게 하나님 심판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도 좀 되게 불평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래도 죄인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요, 더 나아가 심지어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 없이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기다리셨죠.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부분은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요나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신이 갈 길을 가버리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청관 교육 자료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간밤에 초막으로 방농쿨을 자라게 하셨고 그 농쿨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 요나를 보호하게 해주신 거죠. 4장 10절에 보면요, 이 방농쿨이 하룻밤만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덩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생겨난 덩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요나는 이 방농쿨을 보며 그늘에 시원하게 있으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지방이 낮 기온에 최고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그가 이런 시원한 그늘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요, 이 크게 기뻐했다는 이 표현이 요나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는데 고작 이 방농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방농쿨 때문에 요나는 기뻐했을까? 그 이유는요, 방농쿨의 이 기적적인 성장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화해의 선물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니느웨 성읍에도 다시 심판을 내리시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기대감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요나와는 달랐고 오히려 이 방농쿨의 기적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준비했던 도구가 방농쿨이었다면 두 번째로 준비했던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농쿨을 갉아먹는 벌레와 그 갉아먹힌 농쿨을 완전히 마르게 하는 뜨거운 동풍입니다. 하룻밤만에 자랐던 농쿨은 이제 하룻밤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태양이 떴을 때 이제 뜨거운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게 다시 요나는 고질병이 돋아버리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따뜻하게 질문을 하죠. 방농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요나 또 당돌하게 대답합니다. 옳지요. 그렇지요. 제가 화나서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니느웨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죄악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데 자기에게는 이 그늘마저 빼앗아 가시고 자기에게는 박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평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나서 4장, 1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내용의 주제이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룻밤만에 자랐던 그 방농쿨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농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네가 방농쿨 때문에 이렇게 죽니 사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농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니느웨 성읍의 12만 명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축들을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 네가 고작 방농쿨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들을 향한 마음은 오죽하겠니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요나서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시며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큰 성읍은요 크게 죄로 가득한 성읍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던 니느웨는 여기서 똑같이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큰 죄악의 성읍이 아니라 크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성읍 니느웨라는 사실, 그 완전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완전히 뉘앙스가 바뀌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러고 나서 끝납니다. 어찌 아끼지 악이니 하겠느냐 하면서 끝이 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평학자들은 아, 그 뒤에 내용들이 더 있을 텐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고 이제 이것이 유실되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요나서를 쭉 따라서 읽어오던 독자들이 요나의 마음으로 읽어가다가 요나 이 나쁜 놈, 요나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요나에 대한 반대하는 마음을 얻고 도리어 그 반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께는 옳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마음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옳죠. 하나님이 그 성읍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나가 바보 같아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동감하면서 그 책 속에 우리가 일치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고도의 수사학적인 기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나를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면밀히 따지면 요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정의는 죽음이 대가로 치르더라도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요나는 삶보다도 정의를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풍 만난 배 가운데에서도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고자 노력했지만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너희 위해 잔잔하리라.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알리라. 그가 잘못해서 죽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죽겠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옳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아수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아수르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대 시대 안에서도 흉폭하기로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민족, 그리고 온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신과 이스라엘이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그저 공의의 하나님만 있기를 바라는 요나의 욕심인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따뜻하고 너무 좋고 너무나 편안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들은요 아주 전쟁을 치를 때도 잔인하게 전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뭐 조금 그렇지만 뭐 팩트니까요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서 벽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잔인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고대에서 강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였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물질을 약탈하는 것도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살인자였고 강간범이었고 도적질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 적용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살인범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강간범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둑놈도 사랑하십니다. 아주 조용해졌는데요. 여기서 만약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우리 마음도 그 요나와 똑같은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구석,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뭐죠? 살인자나 강간범이나 도둑놈이나 우리나 피차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심 우리는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죄를 지어도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범죄자에게는 저 나쁜 놈, 저런 나쁜 놈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라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런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요나를 이상하다, 요나 선지자인데 왜 저럴까 하는 그 모습과 지금 살펴보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나는 모두 다 사랑해.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그 범죄자들도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스스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뭔가 면접, 오디션이 있다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까지 사랑하셔서 1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셨고요. 그 신앙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수가 되었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며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두 팔을 펼치시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해! 라고 대답하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세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 정의 앞에서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들의 가족 중에서 혹은 우리들의 친구 중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이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친구 중에 누가 있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은 반드시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을 앞세우면서 아, 쟤는 죽었을 때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지금까지 좀 버티자. 내가 그래도 조금 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한 지금까지 내가 정말 들끓 끓듯이 미워했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요나처럼 대충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너 죽으면 지옥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죄인이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따뜻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